창세기 16번 메시지 성경 전체에 걸친 지식의 노선 우리는 성경이 두 나무, 곧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나무와 지식을 가져오는 지식나무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위장되었는데 이는 지식나무가 사실상 사망을 가져오는 사망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처음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두 노선을 봅니다. 첫 번째 노선은 생명 노선으로서 생명나무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끝날 때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되며 그 성에도 또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선은 지식 노선으로서 지식나무에서 시작되어 불못에서 끝날 때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친 지식 노선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에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고 죽이고 파괴하는 지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아닌 지식에 의해 살고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례를 살펴봅시다. 가인, 아담의 첫째 아들이며 인류의 둘째 세대인 가인은 지식에 따라 산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선하게 보일지라도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구속하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구속하는 피가 없는 땅의 소산만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그의 생각 안에 있는 자신의 고려에 따라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방법 안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런 모든 방법은 사람의 생각에서 기원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지식나무의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선하게 행동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독립된 것이었습니다. 선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모든 것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은 전기의 흐름을 절단하는 절연치와 비슷합니다. 그 물질이 무엇이든 간에 절연치는 심지어 그것이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전기를 차단합니다. 그것이 절연체의 역할을 하는 한 그 물질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한 결과 가인은 주님의 임재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났다면 그것은 심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거나 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떠나는 한 결과는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 어떤 건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가인은 성을 건축하고 그것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은 그 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니므롯. 니므롯은 주 앞에서 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능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의 시작은 바벨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류가 바벨탑과 바벨성을 건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 왕국이 니므롯에 의해 형성됐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왕국은 아마도 니므롯이 형성한 바벨 왕국일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아수르의 큰 도시인 니느웨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건축은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쌓지 않고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장막의 거였습니다. 이처럼 노아도 방주와 제단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쌓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수록 독립적인 건설은 더욱 적어질 것입니다. 오직 거대한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만이 그들의 높은 탑들을 쌓을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 바벨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회의의 역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형성되었으며 이 연맹은 사실 회의단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은 국제연합으로 바뀌었으며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는 거의 매일 회의가 열립니다. 인간의 이러한 회의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회의의 결과는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한 높은 탑과 그들의 소유를 위한 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롯.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생명 노선에서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눈을 들어 요단 평지를 보았으며 자신의 관점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당신이 선택하소서. 나는 당신의 선택을 따르기 원합니다. 롯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악한 소돔성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당신의 길은 분명 하얀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은 죄 많은 소돔성의 방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에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훨씬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사냥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누림인 그들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표현할 권리를 가졌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표현할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됨으로 인해 그들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화를 뜻합니다. 전에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후에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 장자권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누림과 하나님의 표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이며 주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에서 우리는 바로가 얼마나 독립적인가를 봅니다. 그는 독립적이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간대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았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강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강퍅해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강퍅해 하셨습니다. 거듭거듭 바로의 마음은 강퍅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강퍅한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회의와 계획과 음모에 주의하지만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며 그들의 마음은 강퍅해 되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생명노선 안에 있었지만 지식노선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누리며 산에 있는 동안 아론과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앙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으로 신을 만들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는 회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충고를 주의했고 독립되어 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것은 진흙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아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론은 그가 금을 불 속에 던지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론은 마치 모세에게 자신을 정죄하지 말기를 요구하고 자신이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실패했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한 금송아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할 필요도 없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면 그 결과는 금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향과 함께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향은 좋은 것이었지만 불은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죄가 이루어지는 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불은 그들의 관념에서 용납할 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한 이 다른 불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를 비방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을 접촉한 결과가 아닌 그들 자신의 동기에 의해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 안에 그들의 지식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으며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오직 한 인도 직분, 즉 주 예수의 인도 직분만이 흠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모든 인도 직분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인도 직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도 직분에는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 직분이 틀렸더라도 비방함에 대해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실패는 그들 자신의 관점에 의해 그 땅의 상황을 본 것이었습니다. 땅을 탐지할 때 그들은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당신 자신의 눈에 따라 그것을 살피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눈을 감고 영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구출받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눈을 따라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잊어버리고 주를 믿으라. 주님은 성벽보다 높고 모든 거인들보다 크시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은 두 명은 주님을 믿었고 10명은 그들 자신의 이해를 따라 즉 자신의 지식을 따라 상황을 조사한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모든 비방은 그것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그 근원이 생각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당신은 인도자들이 스스로 높인다고 느끼고 그들을 비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생각 안에 있는 당신의 비방은 당신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비방으로 인해 죽음의 파괴를 당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을 비방할 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결과가 사망인지 생명인지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진실로 옳다면 비방한 결과가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에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을 비방한 몇 번의 경우를 보았으며 비방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파괴를 당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비방이 영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비방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지식노선 안에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비방은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무시한 사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했다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비방에서 구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노선으로부터 생명노선으로 돌이켰을 것입니다. 사울. 사울은 다윗처럼 부도덕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대적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적을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는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조금 살려두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독립되어 행했으며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결과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났고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압살롬.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을 거스려 반역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전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지식에 의해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합.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귀적이며 우상 숭배하는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우상이었던 바알을 위해 신당을 지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제는 신약을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성경 지식은 본질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다만 지식을 붙잡을 때 위험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직접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식노선 안에 있었고 생명노선 안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성경 지식이 없는 동방의 현인들은 생명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방 땅에서 온 현인들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사망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께 왔을 때 그는 지식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분의 대답에 의해 주님은 니고데모를 가르침과 지식으로부터 생명 노선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에게는 가르침이 필요 없다. 너에게는 새 출생과 새 생명이 필요하다. 니고데모야, 너에게는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치 않다. 모세의 율법의 선생인 너에게는 이미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종교의 전통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만족 없이 죄 안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우리를 도울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지식 노선 안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녀를 영이시며 그녀를 만족해 하실 생수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식 노선 안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생명 노선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유대 종교인들, 이제 우리는 유대 종교인들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생긴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유대 종교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식일만을 주의했고 사람의 참된 안식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그 마비된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었으며 무려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셨을 때 그는 참된 안식을 체험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주 예수님을 정죄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으나 바로 그 생명이신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칙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 자신을 접촉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과 장들을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을 읽는 것과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신성한 말씀 안에서 당신을 접촉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은 사신 말씀입니다. 사신 말씀이신 당신이 없으면 나는 기록된 말씀에서 생명되는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접촉해야 합니다. 당신은 비밀이시지만 당신이 내게 접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견고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입니다. 내가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내게 필요한 것은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산 영이신 당신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결코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성경을 접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망을 체험하기 위하여 부도덕한 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도 사망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식 노선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 지은 여자를 주님께 데려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들의 지식을 따라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음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이 여러 번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받았지만 항상 그것을 거절하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영리에서 그런 대답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관심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은 다만 생명이며 예 아니요의 지식이 아니고 선악의 지식도 아닙니다. 예 아니요나 선악은 모두 지식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굽혀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만졌으며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은 주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대답은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제자들, 우리는 제자들이므로 생명노선 안에 있을 보장을 가졌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을 때 여전히 종교의 전통적인 지식을 붙잡았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근거로 그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예 아니요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예 아니요는 선악 지식의 나무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지식 노선에서 생명 노선으로 돌이키셨습니다. 마르다. 마르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식 노선으로 점유되어 있었고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르다는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즉시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부활 생명을 2000여 년 후에 장래로 연기시켰습니다. 주님은 현재의 부활 생명을 의미하셨으나 마르다는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부활을 먼 장래로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마르다는 선하고 근본적인 성경 해석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현재의 부활에 대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을 기다릴 필요 없다. 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는 현재의 부활 생명이다. 너의 종교적이고 근본적인 성경 해석으로 내 말을 변경하지 마라. 나는 지금 부활이다. 베드로, 하늘에 속한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직후에 베드로는 생각으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주님을 방해하는 사탄에 의해 이용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는도다. 생각은 지략에 속한 것이며 지식에 속한 것입니다. 지식노선 안에서 주님과 분리되어 생각을 사용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탈취당해서 이용되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생명노선 안에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지식노선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근원인 사탄에게 붙잡힐 것입니다. 유다. 유다는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었으나 항상 돈을 계산하는 자신의 생각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기는 지식노선 안에 있었으며 전혀 생명노선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돈 생각으로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귀에게 자신을 열어주었으며 마귀는 그의 마음 안에 주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결국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갔으며 그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돈의 이익을 얻지 못했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으며 그 율법에 따라 주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주님이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므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주님을 죽이기로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용하고 인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이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방법으로 사용하는가, 지식의 방법으로 사용하는가에 의해 좌우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지식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소의 바울. 다소의 사울은 뛰어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안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뛰어났으며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극히 열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전통적인 지식을 가진 종교는 항상 살아있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소의 사울을 생명노선 안으로 돌이키셨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울 안으로 계시하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극도로 종교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종교를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종교는 전적으로 지식노선 안에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만이 당신은 지식노선에서 생명노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고린도인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모든 지식에 부유했지만 교만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지식은 당신의 성장을 전혀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영적인 유아기에 붙잡아 둘 것입니다. 지식에 매달릴수록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로 더 오랫동안 머물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식에서 생명의 성장으로 돌이켰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에게는 많은 지식이 필요 없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성장이다. 이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는 보배로운 재료를 산출하는 변화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육신적인 데서 참된 영적인 데로 변화되도록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노시스주의. 사도시대의 그노시스주의라 불리우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주의는 애굽 사상과 바벨론 사상과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의 복합체였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기어들어온 이 절충주의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묘사됩니다. 이 철학은 많은 믿는 이들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했고 손상시켰습니다. 당시의 로마 정치도 히브리 종교나 헬라 철학만큼 믿는 이들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받았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했고 철학이나 사람의 관념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치게 하는 자들. 신약은 교회 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거치는 자들을 살피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다른 가르침을 붙잡고 있으며 분열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아첨하며 유혹하는 말을 하고 유익한 것처럼 가장합니다. 만일 그들이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르게 가르치고 반대되는 교리로 경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거치는 자들을 살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치는 말에 대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표준은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축하는가 무너뜨리는가? 이것이 연합과 하나를 유지하는가 분열을 일으키는가? 이것이 나를 전진하게 하는가 넘어지게 하는가? 당신이 거치는 말을 듣기 전에는 살아있다가 한 시간 동안 들은 후에 죽었다면 이것은 이 말이 사망을 확신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거치는 자들을 옳고 그름의 지식에 의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맛볼 것입니다. 당신은 거치는 모든 의견들을 사망과 생명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당신이 거치는 말을 들은 후에 살아났는가 죽었는가? 만일 당신이 살아났다면 가능한 한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사망을 체험했다면 당신은 주님께 가서 씻어주시기를 구하고 사망에서 구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거치는 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상태가 항상 옳은 교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거치는 말을 결코 옳고 그름의 표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항상 사망과 생명으로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당신을 살리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이거나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한 가지 일, 즉 거치는 자들을 구원하여 다르게 가르치지 말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분배를 주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생명이 표준임을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을 당신 안에 생명으로 분배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말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당신을 죽인다면 그것은 확실히 지식의 노선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 계시록 2장은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와 이세벨의 가르침과 사탄의 깊은 것을 언급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가르침들에 속아서 주님을 먹는 것과 주님과 잔치하는 것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을 주님 자신의 누림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님은 교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일 그들이 그런 교리에서 떠난다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주님은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그분은 감추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와 광야에 있었던 만나를 보는데 그것은 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이나 뛰어난 교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은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세벨은 자신의 가르침을, 사탄은 자신의 깊은 것을 가진 반면에 주 예수님은 생명나무와 감추인 만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그분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그는 그분과 함께 먹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감추인 만나에 참여하고 주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노선에 머물면서 주님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혼란과 분열 안에서 그런 가르침들을 따른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의 누림을 주의하고 생명노선 안에 머문다면 생명을 받을 것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강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며 전적으로 생각 안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완전히 사탄에 의해 점이 될 것이며 심지어 사탄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노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주의하지 않으며 성경에 있는 지식노선의 거인이 될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사망의 근원인 사탄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나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무는 구약을 가리키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할 때에 성경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식나무에 속한 죽은 문자적인 성경은 죽이는 것이요 생명나무에 속한 이 영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생명의 선택입니다. 지식노선 외에 생명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